제20장 온 집이 구원받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가정을 단위로 삼음. 이제 구원의 단위에 대해 말해봅시다. 모든 것에는 단위가 있습니다. 구원의 단위는 바로 집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나 사람과 왕래하실 때 사람에게 많은 약속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약속들을 안다면 많은 방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약속들을 모른다면 많은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개인이 아닌 집을 단위로 삼습니다. 새로 믿은 형제자매들이 믿자마자 이것을 보았다면 그들은 많은 문제를 피하는 동시에 그들은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 말할 때에는 집을 단위로 삼지 않고 개인을 단위로 삼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 말할 때에는 확실히 각 집을 단위로 얻어 집을 구원의 단위로 삼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들여 여러 성경 구절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집을 구원의 단위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장래에 다시 시간을 들여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집에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은 영적으로도 우리 집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매년 그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매년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상에 태어나게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태어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만일 형제자매들이 이 길을 정확히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의 수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을 풀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들을 다시 밖에서 구원해야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큰 물고기에서 태어난 모든 작은 물고기들은 다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들이 바다로 가고 나서 한동안 지난 후에 다시 우리가 그들을 잡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속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주님께 속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보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대를 이어 나갈 길이 있는가는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주님께 이끌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낳은 사람을 매번 잃어버린다면 얼마 안 가서 다음 세대는 끝날 것입니다. 만일 한 세대 한 세대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굳게 서고 또 밖에서 더해져 인수가 증가된다면 교회는 강해질 것입니다. 결코 한 사람을 낳고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낳았으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의 신뢰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집을 단위로 삼아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한 단락씩 성경을 읽어봅시다. 구약의 예.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감. 창세기 7장 1절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전에 방주에 들어간 자는 겨우 8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방주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을 위한 것입니다. 7장에서는 한 의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의인이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의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실 때에는 노아의 온 집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간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집입니다. 새로 믿은 사람은 마땅히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는 이미 당신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온 집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저의 온 집의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온 집이 할례를 받음. 창세기 17장 12절과 13절은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표는 할례입니다. 무릇 할례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무릇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온 집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난 자이든 돈으로 산 자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온 집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집을 단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집에 임한 것이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집에 한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3절과 7절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족이 취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집의 중요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각 개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각 가족이 한 마리를 잡는 것입니다. 피가 문 인방에 발라질 때 온 가족이 보호를 받게 되고 멸하는 천사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구원도 개인을 위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온 가족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때 그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지만 한 가족이 먹을 때에는 그 가족이 다 얻게 됩니다. 구원은 온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어린 양을 먹고 온 가족에게 피가 발라진 것 같이 구원은 온 가족이 함께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사 구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 가족의 문제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온 집이 제사장 직분을 받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제사장 직분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집의 문제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의하면 종족은 본집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모든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론 일가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은 아론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론 일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모두 하나님에게 받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아론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히 가정을 단위로 삼는 것입니다. 온 집이 구원을 받음. 여호수아 2장 19절은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6장 17절은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기생 라합의 온 집이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기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하나의 표시를 주었는데 곧 붉은 줄을 창에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창에다 붉은 줄을 단 집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여리고 온성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붉은 줄은 구원을 말하는데 붉은 줄은 라합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녀의 온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범위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2장은 약속이고 6장은 실행입니다. 2장의 약속이든 6장의 실행이든 다 똑같습니다. 라합의 온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릇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집을 위한 것입니다. 온 집이 축복을 얻음. 사무엘하 6장 11절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구약에서 여호와의 축복도 역시 집을 단위로 삼았습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 때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은 집을 단위로 삼는 것이지 개인을 단위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많은 일들도 집을 단위로 삼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정 단위로 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귀한 것들을 많이 잃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집안의 가장이라면 반드시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은 나 개인과만 대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온 집과 대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온 집을 구원해 주옵소서. 가장이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의 집에 대해 하나님께 요구해야 합니다. 라합은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의 집이 그녀를 통해 복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장이 아니라면 라합과 같이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가족을 인도하사 온 집이 당신 앞에 나와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소서. 온 집이 즐거워함. 신명기 12장 7절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4장 26절은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족별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축복은 각 사람을 단위로 삼지 않고 가정을 단위로 삼습니다. 신약의 예. 신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은 가정 단위로 얻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삭개오의 집. 누가복음 19장 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많은 사람들도 구원이 개인에게만 임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전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여러분은 결코 개개인이 구원받기만 바라지 말고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바란다면 일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어떤가에 달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사람씩 구원받기 바란다면 한 사람씩 구원받을 것이요. 한 가정씩 구원받기 바란다면 한 가정씩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정을 범위로 삼습니다. 결코 이 범위를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한 신하의 온 집. 요한복음 4장 53절은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치유된 사람은 한 사람 곧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온 집이 다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직접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 한 사람이었지만 온 집이 다 돌아서고 다 믿었습니다. 우리의 요구와 바람은 이처럼 강력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온 집. 사도행전 10장 2절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11장 14절은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한 집안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고넬료는 집안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함으로 고넬료의 온 집이 다 구원을 얻고 성령도 그들 모든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루디아의 온 집. 사도행전 16장 15절은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루디아 일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온 집은 다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간수의 일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가정 단위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가정 단위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단위는 가장 작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일관성이 있으며 동일한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간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34절은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 좋은 광경을 보았습니까? 처음에 이 약속은 단지 간수 한 사람에게 준 것이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후에 간수는 자기 식구들을 데려와서 바울더러 그들에게 전파해달라고 했으며 그들도 모두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간수는 함께 있던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와 온 집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은 이것은 조금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간수에게 약속한 결과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 각 사람은 다 듣고 침례를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만일 사도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틀 후에 구원을 받고서 말씀을 들려줄 것이니 이 교리들을 깨달은 다음 가족들에게 간증하라. 그들을 천천히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라 라고 말했다 합시다. 그렇다면 간수의 가족은 어느 때가 되어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씩 상대하지 않고 가정을 단위로 삼았습니다. 사도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구원이고 한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구원임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합니다. 결단코 이 권리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온 집을 인도한다면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여 5년, 10년이 지난 후에는 한 가정씩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일꾼들은 복음을 전할 때 각 가정을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을 얻고 잔다면 한 가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사람만 원한다면 한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대로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원칙을 아는 사람은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단위로 삼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얻으셨다면 가족이 몇 명인가를 모론하고 마땅히 그 가족을 다 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이 위치에 서서 형제들에게 가서 한 가정씩 나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인 사람은 더더욱 온 집을 이끌어 구원받게 할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온 집의 기쁨입니다. 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단위가 집인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많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원칙을 붙잡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보의 온 집. 사도행전 18장 8절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개인이 주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온 집이 주님을 믿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집에 쉽게 임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보의 온 집은 주님을 믿고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의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준 것임. 오순절 때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보기로 합시다. 사도행전 2장 39절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날의 약속은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과 사람이 성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준 것이지 너희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붙잡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약속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개인만 얻을 것이 아니라 저의 집의 자녀들도 얻어야 합니다. 저 개인이 얻어야 하는 동시에 저의 자녀들도 얻어야 합니다. 평강이 그 집에 임하리라.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는 그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평안이 사람에게 임할 때에도 가정을 단위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만일 그 집에 이 평안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가정 단위로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안도 한 가정 단위로 임하는 것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데바나의 집. 고린도전서 1장 16절은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가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도 간수와 루디아처럼 온 집이 다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일가. 디모데 후서 4장 19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1장 16절은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유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가족이 바울을 돌보았고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의 문제임을 볼 것입니다. 이상의 많은 신뢰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 단위로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은 각 집을 단위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형벌도 역시 가정을 단위로 삼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 단위로 사람을 벌하신다는 성경 구절을 보기로 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분을 격동하여 심판을 내리시게 할 때에도 역시 그 단위는 집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온 집에 임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이 온 집에 임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점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일어나서 우리 집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온 집. 창세기 12장 17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한 사람의 범죄로 결국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집에 형벌을 내리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재앙이 각 집에 내린 것이라면 우리가 앙망한 하나님의 복도 각 집에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의 집. 창세기 20장 18절은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부녀들을 생육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형벌은 한두 사람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온 집에 임한 것입니다. 다윗의 집.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 다윗 개인을 책망하시거나 징벌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다윗 개인이 범죄했으나 그 결과는 온 집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을 단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단위로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가정 한 가정씩 나와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집. 열왕기상 13장 34절은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운 결과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을 벌하시어 그 집을 지면에서 멸망케 하셨습니다. 14장 14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집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단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한 이것이 옳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아사와 그의 집. 열왕기상 16장 3절은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바아사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같이 바아사와 그의 온 집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각 집을 단위로 삼으셨습니다. 아합의 집. 나는 열왕기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아합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2절은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합의 집을 다루셨습니까? 아합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구약에서 악을 행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과 바아사의 집을 처리하듯 그의 집을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집을 전부 재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다룸은 집을 단위로 삼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고도 뚜렷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집. 신명기 11장 6절을 보면 이 점에 대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기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집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땅으로 입을 열게 하실 때 다단과 아비람이 삼킨 바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집도 다 삼킨 바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 집을 단위로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전체 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장은 마땅히 일어나 선포해야 함. 이제 나는 특별히 가장 된 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책임자는 거의가 가장입니다. 가장 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온 집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의 위치에 서서 나의 집은 주님을 믿어야 하고 내 집에는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가장은 그 집을 위하여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우리 집은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은 여러분의 것이지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지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외워서 하나님과 온 가족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을 주님을 믿는 가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하여 이 결정에 서서 말해야 하고 또한 여러분의 처와 자녀들이 이 위치에 서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가장이고 나의 집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마귀를 믿을 수 없다. 나의 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이고 주님을 믿는 집으로 결정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권위로 그들을 이끌어준다면 여러분은 자연히 자녀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가장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 선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집은 여러분의 집이요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치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올 것이고 그들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영국에서 본 광경. 나는 이 사실을 일찍이 성경에서 읽어냈지만 나의 체험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영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사 온 집이 다 믿고 구원받은 한 무리의 형제들을 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적어도 몇십 가정이 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주님을 믿는 십여 가정들은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은 참으로 다 가정별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한 가정도 예외가 없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다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 각 가정과 대화를 가져보고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나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커팅스를 만나기 위하여 어떤 지방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출판부수가 가장 많은 책 중에서 첫째가 성경이고 둘째가 구원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기가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쇄된 소책자입니다. 내가 커팅씨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80세였는데 수염도 많고 머리카락이 다 휘었습니다. 그때 그는 침대에 누워있었고 생각도 그리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형제님, 나에게 그분이 없으면 안 되고 그분에게도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는 주님과 이러한 교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커팅스의 집에는 식구들이 80여 명이나 있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들과 조카와 증손, 큰 자이든 어린 자이든 남녀를 막론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커팅스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커팅스는 이것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한두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가정별로 구원을 얻어야 함을 아주 주의했습니다. 커팅 일가 중에 적어도 80~90명이 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참으로 믿을 만한 것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집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함. 나는 새로 믿은 형제자매들이 이것을 중요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자마자 집안 식구들을 모아서 오늘부터 나의 집은 하나님께 속한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속했든 속하지 않았든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고삐를 잡고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을 섬길 것임을 말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에 이 일은 성취될 것입니다. 개인을 구원하는 것과 가족을 구원한 것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거니와 결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개신교의 한 가지 실패는 곧 집안의 다음 세대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용납했다는 점입니다. 천주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낳은 자녀들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그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천주교인들이 구세군처럼 길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한 세대 한 세대로 이어져 둘에서 넷, 넷에서 여덟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의 자녀들은 곧 천주교인입니다. 그들은 밖에서 추가되는 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무릇 태어난 자라면 그들이 진심으로 믿든 가짜로 믿든 그들 무리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들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풀어놓음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버리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갓 믿은 사람은 믿자마자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은 주님께 속한다. 나 한 사람만 주님께 속하지 않고 내 가족이 주님께 속한다. 여러분이 이 고삐를 붙잡을 때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집안에서 자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 집에 사는 너희들은 다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 앞으로 이끌려야 한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온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은 가장 큰 원칙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때 여러분의 온 집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 앞에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히 축복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